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국제법을 무시한 채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2일 베를린의 총리 청사에서 제12회 서울 평화상을 받으며 수상 소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서울 평화상 문화재단은 이날 메르켈 총리에게 상장과 상금 2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계속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뇌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독일의 다양한 우호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 국민들이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 정부군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독일의 옛 과거사 사죄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중요성을 알린 공적 등을 이유로 메르켈 총리를 수상자로 선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날 뒤늦게 독일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울평화상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동서화합과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기리기 위해서 1990년부터 경년제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테러조직 알카이다의 고위 지휘관이 시리아에서 미군의 무인폭격기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알카이다의 대외 작전 계획을 조율해왔던 하이다르 키르칸이 지난달 17일 시리아 이드리브 주에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키르칸은 알카이다를 이끌었던 오사마 빈 라덴 등 고위 지휘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알카이다의 조력자로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이 키르칸을 장기간 추적해왔다며 그가 알카이다의 시리아와 터키, 유럽 내 활동에 적극 관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날 알카이다가 시리아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8명 등 370명의 경제학자들이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공화당 후보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한에 참여한 학자 중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와 올해 공동 수상자인 하버드대학의 올리브 하트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한은 당파성이나 이념적인 색채보다 트럼프 후보가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트럼프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음모론을 제기해 공공기관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신뢰 있는 해법도 내놓지 못한 채 계속 무역과 세제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9명은 1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부정부패 연루 증거가 담긴 보고서가 2일 공개됐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튜올리 마돈셀라 전 국민권익보호관은 이날 공개한 355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30일 안에 대통령과 정부의 부패 혐의를 조사할 사법조사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남아공 유력 재벌가인 굽타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와 이로 인한 부정부패 혐의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마 대통령과 굽타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이 보고서의 공개를 차단하려 했지만 이날 법적 소송을 포기한 뒤 보고서가 전격 공개됐습니다. 주마 대통령과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부는 지난 10년 이상 부정부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에서는 이날 주마 대통령의 퇴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일본 기업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고위 기업체 대표들은 이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국 간의 연례 최고 경영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엔 일본 측에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와 사카키바라 유다유키 일본 게이단넨 회장 등 30명이 참석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일본 최고 경영자들에게 양국 관계 회복은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교류를 늘리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감시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북한 당국이 지난 3분기 동안 배급한 식량은 하루 1인당 300g 정도, 올 들어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철저한 분배 감시를 전제로 대북 수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BOA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 수혜 지원에 미화로 약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새벽 한때 비나 혹은 눈이 내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한국군 당국은 감시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화성 10호의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무수단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의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언제든 발사할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발사 준비 장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지난달 20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던 평안북도 구성시 방연 비행장 등에서 다시 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미사일의 낙하 지점으로 예상되는 동해상에 선박과 항공기의 주의를 촉구하는 항행 금지 구역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도 이에 앞서 현지 시간 1일 복수의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3일 안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군당국 역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에서 3,500km로 추정되며 위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태평양의 괌,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구소련이 개발한 R-27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바탕으로 지난 1990년대 말부터 무수단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2007년 실전 배치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이렇다 할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6월 22일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개량한 액체 로켓을 무수단 미사일에 장착해 시험하는 단계로 이 로켓의 연료 도관 장치 등에서 결함이 발생해 폭발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꾸는 과정이나 사거리 연장을 위해 기존의 엔진 2개를 4개로 늘리는 과정 등 다양한 고도화 단계에서 실패했을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의 분석입니다.
무수단이 기초한계 자체가 소련의 SLBM이거든요. R-27이라는 거. 고체 연료로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액체 연료거든요. 액체 연료는 제대로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좀 불안정해요. 항상. 액체가 확 슬러시 형태로 막 치우쳐지니까.
한국 군당국은 지난달 20일 발사 실패 현장에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발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성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나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한반도 비무장지대 등에서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원유철, 이인영 의원은 현지 시간 1일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 등 정보기관 당국자들을 만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북한이 과거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이나 당 창건일 등 기념일에 주로 도발했지만 앞으로는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 도발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미 당국자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심각하다는 표현이 등장했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방치할 경우 수년간 실패와 발사를 반복한 뒤 심각한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뉴욕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났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나라 관리들이 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양자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진전이 있었는지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양측이 차이점을 건설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현안과 국제적 도전 과제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실용적 협력을 확대하고 차이점을 관리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외교장관이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각국의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처럼 북한과 거리를 두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브라임 간두르 수단 외교장관은 1일 수단은 과거 북한과 군사협력을 한 바 있으나 이제는 완전히 절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간두르 외교장관은 이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간두르 장관은 북한과는 상호 대사관도 교환하지 않고 있고 고위 인사 교류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떠한 핵무기도 평화와 안전 유지에 장애가 된다며 수단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국의 윤병세 장관은 수단 측에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처럼 대북 제재 공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윤병세 장관은 수단 측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압박에 수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수단과 한국 외교장관은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수단은 지난 1977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기 전 먼저 북한과 1969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북한이 비동맹 운동을 활발히 펼치며 아프리카 나라들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1992년 7월 북한 대사관은 수단에서 철수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에 수단에 군사교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두 나라 간 미사일 거래 의혹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행되는 수단 트리뷴 신문은 지난 2011년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 문서를 인용해서 수단이 비밀리에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구매를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8년 수단이 북한으로부터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을 구입하려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했고 이에 대해서 수단 정부에 항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수단은 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 때마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과거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던 아프리카 나라들이 잇따라 북한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던 군사 훈련을 중단했고 앙골라는 이례적으로 외교관 등 자국 내 북한 국적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한국 정부 관계자와 만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 의지를 표명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사실상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유엔에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방문한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정상들은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당국이 두 나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과장급 첫 실무회의를 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실무협의와 관련해 양측이 지난 2012년 잠정 합의했던 협정 문안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협정의 조기 체결과 안보 분야에서 한일협력을 더욱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4년여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표결은 이달 중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3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일본과 함께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작성해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올해도 공동으로 결의안 초안을 준비했고 지난해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올해 결의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결의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한 자원들이 인도주의 상황과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파견돼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아래 착취당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공식적인 방문 등 교류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결의안에도 북한의 반인도 범죄 최고 책임자의 제재를 가하고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위원회는 조만간 결의안을 공식 소개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추후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대표부는 오는 24일 이전에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 유엔총회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3분기에 올 들어 가장 적은 양인 1인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분배한 식량 규모는 올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일 BOA의 북한 당국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주민 1명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식량 배급량이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배급량은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배급량 360g에 비해 17%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또 1월부터 3월까지 배급량 370g에 비해서는 19%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3분기 39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가뭄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 3분기 27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서는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분배한 식량 규모는 올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이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0월 함경북도 수재민을 포함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9만 2천여 명에게 2,80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북한 취약계층 73만여 명에게 2,700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3%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지난 7월 취약계층 45만 7천여 명에게 380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7.5배, 8월 65만여 명에게 2,100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도 25%가량 증가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함경북도 수재민 14만 3천여 명에게 콩 402톤과 영양 강화 과자를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이 확보되면 내년 3월까지 취약계층 9만 5천여 명에게 영양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3개월 동안 수해 복구 작업에 동원된 주민 14만 3천여 명에게도 식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배 감시 활동과 관련해 세계식량계획은 7월부터 9월 사이 9개도 41개군에서 226차례 모니터링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홍수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미화 72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수해 지역은 세계식량계획의 정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런 가운데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으로부터 180만 달러를 받았다며 함경북도 3개군에 내년 3월까지 식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짚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BOA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해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철저한 분배 감시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적 반대 의사를 밝힌 전문가도 일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 발생한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BOA의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2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재민 구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구호 활동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대부분 무조건적 지원에는 난색을 표명하면서 엄격한 사전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식량 등 지원품이 철저한 감시 아래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조건을 최우선 관심사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 연구원입니다.
We cannot rely upon the good faith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distribute.
북한 당국의 분배 감시는 믿을 수 없으며 반드시 외부 요원에 의한 철저한 분배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원 단체나 국가가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약계층의 상황을 파악한 뒤 어떤 물자가 필요한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유엔을 통한 대북 지원은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계자들이 지원품을 분배하고 있고 외부 요원이 감시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자강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씨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고든창 씨는 반드시 외국인 국제 요원이 구호물자를 분배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물자가 북한 군인이나 관계자들에 의해 분배되면 북한 당국이 구호물자를 제공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국제요원이 직접 물자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식량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백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과거 대북 지원의 상당수가 군부로 전용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모든 분배 현장에 대한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더 나아가 주민들이 지원된 식량 등 구호품을 직접 소비 사용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nsumption is the key word there. The aid has to be monitored to the point of consumption. Defectors told us afterwards that humanitarian workers would distribute the aid to the families and they would receive a receipt.
태북자나 과거 대북 지원에 동참했던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지원 단체들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절 국제감시위원이 분배 현장을 떠나면 북한군이 트럭으로 식량 등 지원품을 회수하거나 빼앗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철저한 감시 없는 지원은 결국 북한 정권만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숄티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구호물품이 장마당이나 군대로 빼돌려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원이 UN을 통해 현금이 아닌 주민들이 바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현물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원품이 장마당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문제연구소의 레리 닉시 객원연구원은 수혜지원품은 의료기기나 약품, 의료인 교류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offer only medical equipment, medicines and even doctors. And when this
식량 등은 군대나 엘리트 계층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지원해선 안 되며 수해 복구가 끝난 뒤에는 의료기기와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 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지원이 외부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럼피너트 같은 영양식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플럼피너트는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이므로 전용될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철저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은 결국 북한 정권의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조지타운 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의 주장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비록 북한 주민들에게 무관심해도 국제사회는 자신들을 돌보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 국장도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며 수해 지원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지원에 찬성하는 전문가 가운데 리언 시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조건 없는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시걸 국장은 분배 감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만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적대심 완화를 위해 지원품에 미국 정부나 민간단체가 지원한 것이라는 표시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힌 나라에 대한 원조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도 냉전 시대 말 인도주의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 접근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the arch conservative Ronald Reagan who introduced at the end of the Soviet era a policy where there was a
정치적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25명 가운데 4명은 대북 수혜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국제사회가 북한보다는 IT나 인도 같은 나라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provide those limited resources to countries where there is a chance that their governments will get their act together.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돌보지 않는 북한보다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위에 더 신경을 쓰는 인도나 IT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의 입장은 더욱 단호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대북 수혜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이 핵무기나 미사일, 사치품에 쏟아 부은 돈을 주민들을 위해 쓴다면 대북 구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경제개혁을 실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기부자 피로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 대한 계속된 군사 위협이 이들의 대북 지원 중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25명 가운데 3명은 유보적이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결국 정권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 함경북도에 발생한 홍수로 138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어도 14만 명이 생존을 위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하고 60만 명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는 배제한 채 지원 대상국의 수요를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같은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분배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홍수 피해를 겪은 북한에 2천만 위안, 미화로 약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요구에 따라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2천만 위안의 긴급 인도 지원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물자는 북한의 긴급 재난 구조와 피해 복구, 재건에 사용될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에서 수해가 난 이후 중앙적십자사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차원의 지원은 있었지만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 무상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죠.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단 두 개의 나라인데요. 이 가운데 중국 베이징 노선을 간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상하이행 항공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항공의 베이징 노선이 주 5회에서 주 3회로 줄어들었습니다. BOA가 고려항공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예약이 가능한 고려항공 베이징행 노선은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등 주 3회뿐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약을 할 수 있었던 월요일과 금요일은 이번 주부터 항공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실제로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월요일이었던 10월 31일 베이징 노선에 이착륙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항공은 11월 첫 번째 주와 겹치는 10월 31일부터 주 3회 스케줄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의 연합뉴스도 고려항공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동절기를 맞아 해당 구간을 감축하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북 제재에 따른 영향으로 간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노선은 지난 몇 년간 월요일을 포함해 주 4회 운영됐지만 지난 7월부터 금요일이 추가되면서 주 5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4개월 만에 금요일뿐 아니라 기존 월요일 노선까지 감축하면서 결과적으로 증편이 이뤄진 7월 이전보다 오히려 노선 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고려항공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각국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로 운항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쿠웨이트 정부가 입항을 불허하기로 했고 파키스탄 당국 역시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사실을 B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태국 정부가 강요회의를 통해 북한의 여객기를 언급하자 고려항공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로써 고려항공이 이착륙하는 나라는 기존 5개에서 중국과 러시아, 단 2개 나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실제로 예약 시스템상에 나타난 고려항공의 취항지는 베이징을 포함해 중국 셴양과 상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총 4곳이었습니다. 베이징을 제외한 나머지 취항지는 주 2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한 달간 주 1회 운영됐던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의 경우 원래의 주 2회 스케줄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항지 중 거리가 가장 먼 상하이는 일반석 편도 기준으로 3,460위안으로 요금이 가장 비쌌고 이어 베이징 3,090위안, 블라디보스토크 349달러, 셴양 2,100위안이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유명 온라인 게임 사이트가 북한에서 이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이란 등 5개 나라도 접속이 금지됐는데요. 이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비디오 게임 제작 업체인 EA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 오리진 측은 북한을 포함해 6개 나라에서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접속이 차단된 나라는 북한과 미얀마, 이란, 쿠바, 시리아, 그리고 크리미아입니다. 크리미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였지만 몇 년 전 러시아로 병합됐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인터넷을 이용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전 세계 누구하고도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리진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일정액의 돈을 내면 게임을 내려받거나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북한에서 오리진에 접속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미얀마의 오리진 이용자들이 접속 차단 조처를 풀어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이런 요청에 대해 최근 성명을 통해 미얀마와 북한 등 6개 나라에서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제재 조처를 따를 의무가 있다면서 이는 오리진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연방법으로 제재 대상인 나라와 교역하거나 해당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A 측은 미국이 최근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했다면서 미얀마에서 오리진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경우 오리진에 접속할 수 없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5개 나라로 줄어듭니다. 한편 일반 주민의 외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북한에서는 내부 컴퓨터망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류경은 지난 2014년 국가 컴퓨터망 류경 오락장 홈페이지에서 컴퓨터망 장기와 바둑 프로그램이 운영돼 호평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북한 정보산업지도국 인공지능연구소장은 당시 류경과의 회견에서 나날이 가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하루에 수천 명이 게임을 즐기고 휴일에는 이용자가 몇 배로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 선전 매체들이 남한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연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은 한국 보수 세력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한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이 연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맹비난하는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반 총장 비난 기사를 게재한 이후 다른 선전 매체들도 가세해 반 총장을 공격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난달 3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면 한국 국민들의 수치이며 불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 10년 동안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 세계적인 비난거리가 됐다고 무능함을 이유로 꼽으면서도 자신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반 총장이 앞장선 때문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 총장이 미국의 꼭두각시가 돼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의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권한을 남용해서 이제 부당하게 자신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대북 압박 조치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반 총장이 북한과의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반기문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북한이 반 총장 비난에 부쩍 열을 올리는 목적은 반 총장이 내년 한국 대선에서 유력한 보수 세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데 따른 사전 견제로 분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러한 대권 후보로서 반기문 총장이 부상함으로써 다시 한번 차기 정부도 보수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감에서 미리 비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특히 한국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비선실세 국정 개입 사건이 터져 박근혜 정권이 곤경에 처하자 이를 반 총장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박 대통령과 수십 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정부 예산 집행 등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들이 불거진 사건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이런 한국의 전국 불안을 틈타 반 총장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반기문 총장은 그 한 배를 탔다. 특히 그 반통일 이러한 그 보수 세력으로서 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반기문 총장을 비판함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이런 행태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반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이러한 비난이 결국은 반기문 총장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 규범, 가치, 원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를 높여주는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과거에도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한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지만 역효과를 냈었다며 그런데도 북한 당국이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은 최근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데요. 미국 백악관은 이 같은 사태와 관계없이 미한 동맹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또 관련 보도를 보기는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에게 따로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여전히 강력하고 견고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조스 연리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은 관련 기사를 읽었지만 보도 내용을 대통령에게 따로 전달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가을 라오스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 영내 안보 우려 사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한국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노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은 최순실 사태 관련 한국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선 한국인들이 논의하고 토론할 일이라며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전날 BOA에 북한이 최순실 사태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 민주주의의 내부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북한 인권법이 시행됐는데요. 서울의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 인권법과 관련한 탈북민들의 입장을 밝히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장을 열면하는 그릇된 간역 일산면 통일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
10월 3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후문,
30여 개의 탈북민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른 인권기록 보존과 북한 인권재단 사업에 탈북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북한 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의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입니다.
북한 인권법 실행에 탈북자들을 주체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인권법이 이제 통과되고 그 실행 단계에 들어섰는데 북한 인권 재단이라든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이런 문제에서 탈북자들이 일단 배제됐다는 느낌을 저희들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인 여러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지금껏 투쟁해온 탈북자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탈북자들을 배제시켰더라. 예를 들면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현판식에 탈북 단체들 리더들을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더라. 탈북자들이 주체가 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바탕이 된 제대로 된 북한 인권법을 실행하라라는 요구를 통일부 당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동물을 원신자처럼 대하는 잘못된 북한 인권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른바 북한 인권 재단 구성에서부터 이사진 손정을 여야가 나눠가지고 식으로 니들 다섯 명 우리 다섯 명씩으로 하는 정치적 야합을
이날 모인 탈북민들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국제사회에 고발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 기여해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북한 인권 탄압의 실제적 피해자인 탈북민이라면서 그런데도 북한 인권법 관련 사업에 탈북민이 외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북한 운동 연합의 박상학 대표입니다.
북한 인권법 올바른 실천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 북한 인권법안이 실현되는 게 이제 12년째 만입니다. 북한 인권법안이 참 북한 인민에게 또는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우리 탈북자 인권 단체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또 새로운 그런 이제 동력을 주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그런 자유세계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런 정보라든가 이렇게 들여보내는 이런 실질로 행동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했던 개인이나 단체에 어떤 지원도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부를 규탄하고 북한 독재를 이제 규탄하는 그런 법안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북한 인권재단이 46명이라는 정규 직원이 있습니다. 그게 북한 인권 활동가들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영입시켰는가?
이른바 북한 인권재단 구성에서부터 이사진 손정을 여야가 나눠가지고 식으로 니들 다섯 명 우리 다섯 명 식으로 하는 정치적 야합의 희생물이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들은 또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국가 공무원들, 퇴직 공무원들이 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지 행동하는 북한 인권활동가들에게는 외면당하는 통일부 지원법안으로 됐다는 거죠.
탈북자 속박사가 50명도 넘어요. 뭐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을 안 쓰는지, 안 쓰려고 하는지 지금 통일부는 아직 실행 단계라고 하고 있는데 경각심을 표시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남북하나재단의 예산을 탈북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등 현실성 있는 탈북민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지금 6년째 가동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정책보다도 연구니 조사니 이런 데 쓰고 탈북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못해요.
이날 집회 이후 북한 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은 북한 인권 문제에서 탈북민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요구사항이 담긴 호소문을 통일부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11월 8일 미국이 새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도전과 변화. 도널드 트럼프.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안정을 추구하는 노련한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So let's be stronger together, my fellow Americans. Let's look to the future with courage.
2016 미국의 선택.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방송되는 대선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새벽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중강 강계에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1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9도, 수풍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0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은 가운데 해주와 개성에는 아침 한때 비 또는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4도, 용현 아침엔 3도, 낮 기온 14도고요. 신계 아침 기온 2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 끼고 평강에는 아침 한때 역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1도, 장진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에는 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은 1도고요. 평강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삼지연 역시 하루 종일 영하권입니다.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북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가 3m까지 다소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2m 아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3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국제법을 무시한 채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2일 베를린의 총리 청사에서 제12회 서울 평화상을 받으며 수상 소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서울 평화상 문화재단은 이날 메르켈 총리에게 상장과 상패 상금 2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통해 계속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뇌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독일의 다양한 우호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 국민들이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평화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독일의 옛 과거사 사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중요성을 알린 공적을 이유로 메르켈 총리를 수상자로 선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뤄지지 않아 이날 뒤늦게 독일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입니다. 서울평화상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동서 화합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996년부터 경년제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알카이다의 고위 지휘관이 시리아에서 미군의 무인폭격기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알카이다의 대외작전 계획을 총괄해왔던 하이다르 키르칸이 지난달 17일 시리아 이드리브 주에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키르칸은 알카이다를 이끌어왔던 오사마 빈 라덴 등 고위 지휘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알카이다의 주요 조력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이 키르칸을 장기간 추적해왔다며 그가 알카이다의 시리아와 터키, 유럽 내 활동에 적극 관여해왔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부정부패 연루 증거가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튤리 마돈셀라 전 국민권익보호관은 2일 공개한 355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30일 안에 대통령과 정부의 부패 혐의를 조사할 사법조사위원회 설립을 적극 제안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남아공 유력 재벌가인 굽타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와 이로 인한 부정부패 혐의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마 대통령과 굽타층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보고서의 공개를 차단하려 했지만 이날 법적 소송을 포기한 뒤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주마 대통령과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부는 지난 10년 이상 부정부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에서는 이날 주마 대통령의 퇴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8명 등 370명의 경제학자들이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공화당 후보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한에 참여한 학자 중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와 올해 공동수상자인 하버드대 올리버 하트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한은 당파성이나 이념적인 색채보다 트럼프 후보가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음모론을 제기해 공공기관의 신뢰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학자들은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엿새 남겨놓고 두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 경찰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 경찰 당국은 용의자가 46살의 백인 남성 스콧 마이클 그린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모인에선 이날 새벽 경찰관 두 명이 20분 간격으로 무장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터키가 이를 이라크와의 국경 지역에 탱크와 각종 군용 차량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크리 이시크 터키 국방장관은 이번 군사 배치는 이라크 내에서 벌어지는 사태들을 포함해 터키 안에서 벌어지는 주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리 커창 총리와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일본 기업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고위 기업체 대표들은 이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국 간의 연례 최고 경영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